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하고 계십니까? 아, 예.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네 사람의 어떤 사람을 올려보겠습니다. 공통점 한번 말씀해 봅시다. 공통점. 아, 예. 축구선수, 그렇죠. 이천수, 김남일, 이근호, 최태욱. 한국 국가대표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 더 들어가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 그렇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남자.
남자. 기독교인. 예. 이 다섯 사람 축구선수입니다. 어떤 축구 선수냐면은 한국의 유명한 명문 축구 잘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가 부평고등학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천수, 김남일, 이근호, 최태욱 지난 30년 동안 전국 우승 대회를 20회나 하였고 국가대표의 약 60명에 해당되는 선수들 배출한 그 부평고등학교 초대 축구단 멤버가 바로 저입니다. 모르셨죠? 아, 참. 제가 축구선수였습니다. 정식으로 창단된 것은 30년 전이고, 저는 비공식으로 창단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1회 축구선수, 학교 대표 축구선수로. 제 포지션은 라이트 풀백입니다. 그때. 수비수였는데, 제가 수비수가 된 이유는 단 하나, 골을 차면 엄청 멀리 가요. 그래서 공격하는 걸 뻥 차서 저쪽에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감독이 저보고 백을 하라 해서 백을 했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한국 유명 명문 축구 고등학교 출신의 다섯 명이다. 기억하시고. 오늘은 축구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년은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첫 주일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공격에 대해서. 그래서 두 주가 이렇게 시리즈로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골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격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골을 먹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비가 중요합니다. 공격 선수가 여럿이 있지만은 최전방의 골잡이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정도입니다. 원톱, 투톱. 그러나 어느 팀이든지 수비수는 대부분 네 명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골을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영적인 경기에 있어서 득점은 얼마나 했고 혹시 실점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국에 지금 유명한 축구선수 혹시 아시는 분 누구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속팀에서 하면은 점수를 잘 나요. 지금 굉장히 활약이 대단합니다. 근데 국가대표로 오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지션이 바뀝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요. 소속팀에서는 잘하는데 국가대표팀에서는 점수가 안 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포지션, 그 루트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유명한 차범근 선수 아시죠?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공격 루트가 라이트입니다. 오른쪽입니다. 그 옛날에 보면 차범근 선수 오른쪽으로 공을 빵 치고서 팍 뛰어나갑니다. 혹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갈색 폭격기. 차범근. 그리고 그 전보다 더 전에 있었던 유명한 스트라이커 아시는 분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장노님 아실 겁니다. 이혜택. 이혜택. 이 선수는 중앙 돌파를 잘합니다. 공격수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제가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차범근 손흥민이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격할 때 좋아하는 루트가 있는 것처럼 사탄도 자기가 공격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지 못하면 당하고 맙니다. 실점하고 맙니다. 사탄은 어느 루트를 통해서 공격을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공격 루트는 분입니다. 화입니다. 앵거입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라는 건 opportunity. 마귀가 우리가 화가 나면 기회입니다. 틈을 타고 콱 공격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마귀도 우리를 무작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때 점수가 나겠다 하는 그 공격 루트 찬스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화를 낼 때, 분을 낼 때 마귀의 공격 루트라는 겁니다. 공격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공격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인의 분노를 이용하여서 공격하였는데 아 가인이 막지 못하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본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상황 다 아시죠? 그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 식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 것은 받았지만 가인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인이 심히 분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색 잘 변했죠?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안색을 변해봅시다. 기분 나쁜 표정. 하나 둘 셋. 그 표정이나 아까 표정이나 비슷하네요. 안색이 항상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시기와 미움도 생겼습니다.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화가 나고 안색이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이 말씀의 그 뜻, 말씀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뜻은 왜 화를 내며 왜 안색이 변하게 하느냐? 즉 내가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할 이유,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화를 내고 왜 기분 나빠하느냐라는 투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서 풀어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분위기, 얘기하는 분위기를 잘 이렇게 픽업을 하셔야 됩니다. 즉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착하다 안 착하다 그 뜻이 아니라 right, 옳다 안 옳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인은 자기 제사가 상달되지 않았을 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인의 제사하는 방법이 선하지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옳지 않았을까? 우리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가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옳게 제사를 드렸더라면 내가 왜 안 받겠느냐. 내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잘못이지 너가 화를 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좌우간 가인은 화가 나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안색이 변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시작.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지금 가인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무슨 선이 무엇일까요? 옳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안색을 편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다 함께 시작.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아직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만약에 내가 그러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성경에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죄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지만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죄라는 단어. 근데 죄를 의인화,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죄가 무서운 짐승처럼 문 앞에 쫙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문 앞에 죄가 무서운 사자처럼 딱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 문 앞에 엎드리고 있을까요? 뭐 하려고? 여차하면 잡아먹으려고. 죄가 누구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 다음 시작.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영어 성경 보면 더 분명히 뜻이 됩니다.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가, 무서운 사자와 같은 죄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즉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소원이다. 죄도 소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틈만 보이기만 하면 지금 화가 나 있고 안색이 변한 기분이 나쁜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죄가 문 앞에, 가인 문 앞에 딱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팍 튀어올라가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죄는 사탄을 뜻하는데 사탄의 특징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도 참 부지런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부지런해요. 돌아다니면서 잡아먹을 놈 없나 이렇게 마귀가.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인의 상태는 영적 경기에서 사탄이 공격하기에 딱 좋은 상태입니다. 틈이 보입니다. 분노 때문에. 실점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 보고 너는 아직 잡혀먹진 않았습니다. 근데 분노가 되어 있는데 죄를 다스려라. 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공격해 오더라도 잘 방어하고 잘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지금 가인은 사탄이 공격하기 좋은 찬스입니다. 공격 루트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격해오는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린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실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죄짓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날 수 있고 누구나 안색이 변할 수가 있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안타깝게도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웅크리고 있는 죄에게 잡혀먹고 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니라 그 후에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 보고 들에 가자. 그래서 거기서 쳐서 죽입니다. 당뇨, 고혈압이 무섭죠. 저도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이 왜 무서울까요? 당뇨, 특별히 당뇨, 고혈압. 왜 무서우냐면 그것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 닥터들이 이야기합니다. 뇌경색, 뇌졸중, 신장병, 심장병, 망막증. 죄는 우리에게 더 안 좋은 합병증을 유발시킵니다. 지금 가인은 분노와 안색이 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합병증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살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합병증이 생겨서 그 결과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는 우리는 충분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막아줄게 그에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다스려라, 제어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8절인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이제 대화하는 겁니다. 그가 가로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역정을 내면서 그 가인의 마음 상태가 읽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동생 핏소리가 나한테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다음께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저주인데 그냥 저주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입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은 생활 속에 저주가 깃들게 된다.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땅에서 살지 못하여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화가 날 수 있고 누구나 안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상태는 사탄이 공격하기에 딱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께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ust 꼭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Master. Master라는 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공부 잘하신 분 추억의 참고서 혹시 아십니까? 국어? 완전 정복. 기억나세요? 수학 완전 정복, 영어 완전 정복. 참고서인데 책 이름이 완전 정복이에요. 완전히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하라. 하나님이 하신 표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이겨라, 싸워라. 뭐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정복하라. 정복하라. 뉘앙스가 틀립니다. 무엇에 대해서 정복하라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 죄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죄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겁니다. 정복합시다. 정복해서 죄를 다스리면 돼요. 다스리면 돼요.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스림을 당합니다. 제가 조금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에 기름기가 껴서 피의 흐름이 방해받기 때문에 압력이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터지면 어떻게 되죠? 중풍이 될 수도 있고 반신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고혈압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닥터에게 조언을 받은 대로 현미를 먹으라고 해서 지금 저는 현미 먹습니다. 저희 집은 밥을 두 따로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먹을 밥이 있고 제 밥은 따로 현미밥을 먹습니다.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을 줄이라고, 이거 잘 안 되더라고 이거는, 근데 하여간 소금을 줄이고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운동을 해서 혈압을 낮추는데 요즘 와서는 얼마 전부터 운동이 힘이 들어요. 운동이. 그래서 닥터가 하는 말이 혈압약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고혈압이 무서운데 고혈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영어 보면 If you know your enemies and know yourself, you will never lose.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멋있는 말이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완전 정복하여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인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루트인 분노에 대한 성경의 처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그것도 첫 번째 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분노가 그만큼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세 군데 정도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잘 정복하고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말씀은 중요해서 제가 설교 노트 뒤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예,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화가 나죠? 화가 바로 확 나죠, 그렇죠? 그럼 무슨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가 미련을 떠는 겁니다. 미련을 떠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언제 나타내냐면 내일 모레가 아니라 당장, 당장. 슬기로운 자는 어떡합니까? 그 수욕을, 모욕을 참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슬기로운 자가 되라고 합니다. 사실 믿음과 신앙의 내공이 깊어지면은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될까? 아니면 슬기로운 자가 될까?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참으면은 바보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바보인지 정말 슬기로운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눈에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슬기로운 자가 될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분을 내었다, 하고 분을 내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 함께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대로 행하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며칠 가요? 오래 가요. 며칠씩 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단, 인내만으로는 온전히 성취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는데 마지막 열매가 무엇일까요? 절제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우리가 너무 약해서 뭐야! 막 했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서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성경 말씀 보면 참 숨통이 터져요. 분을 내면 죽는다. 아, 그러면 죽을 텐데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이 조금 수용이 되긴 수용이 되는구나. 그런데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는 말라라고 리미트 한계를 정해줍니다. 우리 속담 알죠? 오는 말이 고와야? 그렇죠. 오는 말이 거칠고 짜증스럽고 화나게만 어떻습니까? 가는 말도 대받아칩니다. 그렇죠. 오는 말이 오면은 가는 말도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화를 내게 됩니다. 왜? 나한테 그러면서 그렇게 말 안 해도 될 것을 거칠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데 문제는 오는 말이 항상 고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언 15장 1절 소개합니다. 다 함께 시작. 예, 아주 아름다운 귀한 말씀입니다.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처하라고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gentle answer는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도 하지만 상대방이 한 말을 듣고 생긴 내 마음의 분노가 녹아집니다. 상대방이 과격한 말을 하였을 때 그래도 내가 유순하게 대답을 하면은 우선 내 마음의 분노가 녹아지는 겁니다. 유순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내 마음의 분노가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그 사람뿐 아니라 내 마음의 분노도 녹여줍니다.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처법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숙지하시고 항상 사탄은 뭐 아무 때나 오는데 막 오는 게 아니라 틈이 있을 딱 옵니다. 그 틈을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과 살인과는 모든 것은 분노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전쟁, 그 살인, 그 분노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쟁과 살인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지혜롭게 핸들링하면서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나라와 나라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흔하게 있습니다. 분노와 안색이 변하는 기분 나쁨은 사탄의 공격 루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신 말씀이 죄를 다스리라. 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고담하신 말씀이 죄를 다스리라.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죄의 통로인 분노와 안색이 변함으로부터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해입니다. 수비를 강화합시다. 점수를 내주지만 않으면은 한 점만 늦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점수를 내주지 않으면 승리할 찬스가 더 많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수비를 잘하는 실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화도 잘 나고 또 안색도 변하고 기분도 나쁘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분노와 기분 나쁘고 얼굴 변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 루트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죄를 잘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경기에서 실점하지 않고 주님 잘 막아내어 이제 한 잔만 넣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 승리의 경기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 삶의 순간순간마다 잘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지는 경기가 아니라 이기는 경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